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조금도 어김없이 하셔서 이제 서서히 기온도 내려가고 가을의 색깔도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남아있는 시간들 또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산부예배 나오신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멀리 해외까지 계시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마당에 나가시면은 영락 기도대 회원이 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동안 저 밑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밑에서 기도의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들께서 읽기 어려워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예언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예외가 있다면 다니엘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개인의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에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라든가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라든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서 맨 끝에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메디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로 정한 사람이고 얼마 후에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손에 넣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란은 이 고레스를 자신들의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이 한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던 그때까지도 건재했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처음 침공하던 BC 605년 아니면 606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6년쯤 되니까 그 기간이 70년 정도 됩니다.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셔서 그가 고레스 왕 원년에도 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0년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의미하는 시간이지요.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로도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왕만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아 제국이 쓰러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제국이 서로 교체되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격변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지키셔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혼란한 시대에도 지켜주셔서 우리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1장 21절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읽은 유다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곤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 고레스 왕 원년은 우리에게 1945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1945년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해이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1945년 그러면 일제로부터 노인받은 8.15 광복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레스 왕 원년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해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70년 동안에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을 정확히 이루셔서 BC 605년, 606년경에 끌려가기 시작한 백성들을 BC 536년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딱 7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계셨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백성들은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다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예루살렘을 상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얼굴에도 감격의 눈물이 흘렀겠죠. 왜 다니엘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가 고령임에도 아직 관직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돌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까? 여러분, 그 감격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들은 쉴 때마다 모여 앉으면 말했겠죠.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은 해방된 거예요. 우리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좋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 부분에 도달하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고 고생해 하는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기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낙관한 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의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한 고레스 왕 원년의 사건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앞으로 있을 평화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다니엘 10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2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일이 빌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10장 2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그 환상의 내용 때문에 슬퍼했고 또 10장 8절을 가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다 마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죽은 사람처럼 힘이 쫙 빠지는 그 정도로 그 환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 큰 전쟁과 환란의 환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겠지라고 낙관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짓밟히는 가슴 아픈 결과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기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꿈의 내용까지 그 의미까지도 설명해라. 꿈을 말해주면서 해석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꿈을 잊어버렸으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한 다음에 해석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 죽이겠다고까지 위협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다니엘에게 임했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이 이런 꿈을 꾸셨죠? 라면서 말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이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금에 해당하고 은에 해당하고 또 노세에 해당하고 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이었나이다. 그런 거대한 신상을 당신이 꿈속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그리고 그 밑에는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순금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고레스에 의해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놋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 쇠 같은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자잘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큰 신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이 세상을 상징하는 신상이 여러 제국들이 이어 내려갈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게 무슨 평화로운 협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죽는지 그게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력을 형성해서 커지면서 페르시아는 많이 저쪽으로 밀려가죠. 알렉산더의 제국은 인도에까지 미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하 장군 4명에 의해서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두 나라인데 오늘날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그 톨레미 왕조였어요. 그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에서 그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이 두 나라는 서로 각축하면서 계속 오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읽어보시면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셀류커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중국,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무너지고 새로 등장한 청에 의해서 우리는 병자, 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연이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조 대왕이 저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고통받았는데 우리 처지나 이 백성들의 처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의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못할 짓을 했어요. 말을 탄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다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다인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어요. 이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이후에 있었던 고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셀류커스 왕조가 조금 쇠약해진 틈을 타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해가지고 잠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지만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점령당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있는 역사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그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세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축출되면서 그때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근 1900년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도는 유다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세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근간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극적으로 지금 저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는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 아직도 그들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엽 선교사님이 귀국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으로 나라가 나라를 물리치고 또 새 나라가 등장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것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죽은 자처럼 사색이 되어 슬퍼하였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 나타난 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종말에 관한 말씀 속에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다니엘을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셔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난 위기의 때가 온 줄로 알고 도망하라고 말해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21절에 내려가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오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말발굽으로 성전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경배하게 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이념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개인, 인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금권,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서면 그게 환난의 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고생은 끝났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평화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낙관하면서 돌아갔지만 그 민족의 이후에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도 무수하게 많은 낙관적 기대를 가졌으나 그것이 다 짓밟히는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방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다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사람에게 고통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을 이 땅에서 겪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됐습니까? 그러다가 휴전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이 잠깐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전쟁이 멈췄으니까 라면서 이제 조금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전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돼서 먹을 게 없고 깡통 든 거지들이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잘 살아보려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저 사막에 가서 근로자가 되고 독일에 가서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월남에 파병돼서 피 흘리고 죽고 그러면서 달러를 벌고 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좀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군부 통치도 끝나고 민주화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민주화도 됐으니까 하면서 또 낙관적 기대를 가진 지가 오랜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아주 잘 됐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믿었던 아들,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내 병 다 나았다고 그랬어.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했는데 웬걸요? 그보다 더 힘든 문제를 끌어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절망의 시대 이렇게 안 하고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시대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을 조금 배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됐어요. 요번에 돈 좀 벌었어요. 요번에 뭐 좀 희망이 보여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걸 제가 절망의 시대에 그러면 풀이 죽으실 거 아니에요. 약간 낙관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 절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도 올 것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무슨 법안을 좀 더 만들고 대통령이 몇 번 더 바뀌고 그러면은 좋아질까요? 아마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린 여기서 지금 그 한복판에서 씨름하고 마치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지고 새 제국이 등장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은 이겁니다. 온통 혼란한 것들 중에서 혼란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겁니다. 무질서한 것들 속에서 질서를 탁 붙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걸 꽉 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혼란스럽지 않은 거, 질서,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이십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백성들이 돌아갔다고 하는 게 단지 그들이 돌아갔다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며 혼란스럽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품에 안겨야 될 거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은 누가 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보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곧 앞에 절반이고 그 뒤에 절반이 더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돌멩이가 쌩 하고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땅 치니까 신상이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 작은 돌이 온 세상을 꽉 채운다. 그게 꿈의 후반부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이 이렇게 날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날리지 않은 돌은 누가 날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돌이에요. 하나님이 날리신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여러 나라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들이 다 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친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이 날리지 않은 하나님이 날려보내신 그 돌이 누구실까요?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하게 오셨지만 이 거대한 죄악의 세상 나라를 땅 하고 치시는 분으로 오셨고 언젠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서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그때는 진정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끝낼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낙관적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읽은 마지막 장 12장 1절이 하는 그거의 총정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절 앞부분은 환란의 시대가 온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다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앞날 환란의 때 전쟁의 때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1절 후반부터 보시면 그때의 그 혼란 중에서도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도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 모두가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한 사람도 수치를 당하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혼란의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3절은 말씀하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세상의 마지막까지 인내로 견디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12장 11절로 13절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화 아니시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 1290일, 1335일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고통이 시작되고 나서 끝나는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믿음을 지켜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끝날, 그게 우리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일 텐데 끝날이 오면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와 비슷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트럼프가 오늘 참 좋은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낙관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또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뭐 김정은이 뭐라고 했다가 또 뭐 그 다음에 뒤집고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 전운이 지금 고조돼서 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데다가 동성애를 비롯한 세상을 동물의 왕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고 야 여기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누가 있나. 여러분 아까 제가 다니엘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지만 다니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친근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전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는 포로의 신세로 끌려가서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한복판에 있었지만 믿음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그야말로 요동하지 않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다니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가벼운 낙관 따위는 버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선교적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불러 올리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없이 사는 자도 되지 말고 세상에 밀려서 휩쓸리지도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고 낙관적이지 못한 시대를 살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